출애굽기 1장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시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 자라고 성화되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참모습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아이를 창조하십니다. 이제까지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은 한 가족으로 존재하였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한 나라, 한 국가로 태어나게 하시고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이 아이는 깊은 역사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으면 우리는 이 아이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창세기서부터 벌써 시작됐습니다.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4:3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네 아비의 하나님이여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오후 성경 공부 때 배우듯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신 그 약속, 그림자 수준에서, 구약 수준에서 지금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가보시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또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새로운 창조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7절을 읽게 되면 창세기 1장이 생각이 나도록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두 구절에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가득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출애굽기 1장에서 창세기 1장에 쓰여지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므로 출애굽기를 쓴 모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일을 보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즉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국가의 태어남은 시간적으로 볼 때에 애굽의 새로운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제 애굽은 완전히 다른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왕은 애굽의 노동 인구를 다 잃어버릴까봐 매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다 떠나가면 어떡하느냐. 그 노동인구를 잃어버릴까봐 매우 두렵습니다. 그리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민족 위에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만듭니다.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 아이가 탄생하는 시점이 가까워집니다. 입덧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괴로움이 시작됐습니다.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아픔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로왕 이름이 안 나옵니다. 바로라는 그 말은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모든 애굽 왕은 다 바로라 불려졌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시켜서 자기를 위해서 국고성, 저장도시, 여기 보면은 비돔과 랍셋을 건축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더욱 고난의 생활에 들어갑니다. 더욱 해산하는 그 고통이 심해집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이제 출생을 위한 아픔이 시작됐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벽돌, 흙이기기. 이것으로 바로 왕은 자기를 위해 지금 도시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론 사건이 생각납니다. 인간들이 벽돌과 진흙을 대신한 역청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며 지은 그 바벨탑 사건. 바로 왕의 마음이 지금 그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세상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자기의 거룩함, 아니, 자기의 그 거된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 바로 사탄의 마음이죠. 그래야 이스라엘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를 섬기게 하고 세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사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심이 구약 역사 속에서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꼭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현실 앞에서 애굽의 바로왕 같이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힘있던 가장 셌던 왕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이루심 앞에서는 아무 힘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힘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까?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더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내 자손들이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3장에 가면 이루어지고 이제 이 백성들은 애굽을 나옵니다. 바로 왕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히브리 산파 십브라나 부아라는 자들에게 일러 가로대 16절에 보면 가로대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이것은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탄이 바로 왕을 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모든 남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든 남자가 죽어버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은 어떻게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창세기 3장 아담과 이브에게 약속한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올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모든 남자가 다 죽어버리면 이제 남자 아이들은 다 죽어버리면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올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모든 남자가 죽으면 이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그 출애굽기가 예표하는 참 출애굽 즉 구약같이 이 세상 한 곳에서 나와 이 세상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상징적인 구원이 아니라 참 구원 즉 이 세상에서 나와 다른 세상으로 옮겨지는 이 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말입니다. 바로를 통해 지금 사탄이 일합니다. 그러나 사탄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산파들이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강한 왕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 강하지만 그들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이 세상 왕들의 왕이신 그 왕이 계심을 알고 있는 산파들입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오직 한 가지를 목적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산파 수준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이 있는 그 바로 왕의 명을 어긴다는 것은 여러분은 쉽게 그냥 읽어 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삼파는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집니다. 이제 바로왕 비밀리에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다가 이제는 온 그 나라에 다 명해버립니다.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나일강에 던지라 이거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 아이가 태어나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태어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국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라 나의 장자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픔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태어난 아기는 광야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국가 구약의 하나님 아들 이제 앞으로 올 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끔 지금 초대받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을 보면 홍해 건너는 것을 세례받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참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도 마태복음 2장에서 4절까지 보면 그도 애굽에서 나와 마태복음 3장에 그도 세례를 받고 마태복음 4장에 가면 그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그리고 이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제 죄에서 나왔고 세상에서 나왔고 사탄에서 나왔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나와서 광야에서 고난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천국을 향하여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아들도 고난의 삶을 살고 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의 삶을 살고 이제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인데 구약의 하나님 아들이나 신약의 하나님 아들이나 다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이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구약의 참 아들들, 구약의 아들들이나 신약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제 태어나는 이 배경이 여러분이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보는데 이들이 받는 고난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2장 23절에 가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국가로 태어나는 그런 시기인데 그 해상 고통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이 애굽에서의 받는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애굽에서의 고난,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애굽을 싫어하게 만들고 그 애굽을 떠나가게끔 만듭니다. 애굽은 그들의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애굽은 너희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 너의 영원한 집이 아니다. 너희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사실 그 애굽에서는 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편안히 영원히 누리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애굽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니 애굽을 버리겠다 합니다. 나가겠다고 합니다. 애굽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후에 나오리라. 지금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같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도 같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나와 영적으로는 벌써 천국에 가 있지만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는 길에, 즉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소망 갖고 살까봐, 혹 여러분이 이 세상을 놓지 못할까봐 고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이 세상을 더 좋아할까봐,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지금 그 해상 고통 속에서 이제 새로운 국가로 태어나서
고난의 길을 걸어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지금 천국이 정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나와 천국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상상입니까? 아니, 전부 누가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집이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 영원한 집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천국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답니까? 이 부자 청년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마음이, 듣는 마음이 기쁨이 없고 무거워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듣는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오히려 듣기가 싫은 소리가 돼버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간이 돼버립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남을 주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세상을 버리라고 하는데 이 청년은 근심을 하고 집으로 갑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복음을 듣는데도 기쁘지가 않단 말입니다. 왜 이 청년은 세상을 원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자기한테 더 세상을 줄 줄 알았거든요. 다 팔아서 날 쫓아와라 했더니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세상 교회가 하도 듣기 싫어하니까 복음을 바꿔버렸습니다. 세상 교회라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세상을 지금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그 세상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 때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지금 쫓아간다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치의 자리까지도 원하는 이런 것이 되면 그럼 우리 종교는 이 참 종교입니까? 아니면 말로만 하는 거짓 종교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심각한 자리까지 와 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세상을 사랑합니다. 아니, 교회 왜 왔어요, 처음부터? 세상 줄 줄 알고. 하나님 한번 잘 믿으면 세상 얻을 줄 알고 교회 나왔죠.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예표 수준에서 할 때도 지금 이런 고난이,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죽음의 삶을 살게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 고난과 그 죽음에 초대된 사실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 앞에서 기뻐할 줄 모릅니다. 정말 불쌍한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왜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고난들이 우리가 받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들이 증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계속 살 수가 없어요. 구약 백성들 같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돌아가기를 바랄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구원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요즘 교인들 세상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세상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개가 그 토한 곳에다 다시 간 사람하고 똑같다 말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인들이 지금 자기가 개가 토해놓은 곳에 가서 지금 그걸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과 더불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더불어 살고 이 세상이 원하는 걸 원하고 이 세상이 하고 싶은 거 하면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생각함으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내 생활에 왜 핍박이 없나? 한번 말씀같이 살아보세요. 개런티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이건 뭐 학교에 가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한번 내색도 안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몰라요. 얘가 기독교인인 줄조차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대로 한번 그대로 살면서 그 진리를 한번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도 않으니 핍박이 없죠. 사도 바울은 아마 저같이 이렇게 성질이 나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사랑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핏대내고 신경질 내는 게 아니라, 그죠? 사도 바울은 아마 정말 온순하게 얘기했고 정말 사랑으로 얘기했는데 그도 매맞았어요. 그도 얻어 터졌어요. 돌막을 던지고 배로 나가서 후드러 패갖고 죽은 줄 알고 버려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스럽게도 얘기했을 텐데, 그죠? 사도 바울인데 저 같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온순하게 사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세상은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없어요? 어떻게 없어요? 저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교인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진리가 이단같이 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무엇이 진리인지는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사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인정을 안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 진리라고 인정을 받는 건 오직 예수님한테만 받으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도 뭐 다른 교회의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인정하시면 다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죠. 정말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고난이 올 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지 말라. 그리고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4절에 가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와 맞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값어치가 없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이 세상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원히 거할 처소가 이 세상이 아님을 저희로 깨닫게 합니다. 고난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세상을 버리게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온전히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막고 있습니까? 미련, 세상에 어떤 미련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라도 천국을 갈 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못 가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뭐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뭔데 여러분이 놓질 못하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내가 죽을 때 정말 정말 그 죽는 시간, 여러분 그 죽는 시간을 좀 생각해 보셨어요? 기분 나빠요. 그 죽는 그 순간에 드디어 이 세상을 완전하게 놓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무리 놀라 그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완전하게 이 세상을 놓쳐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죽는 그 순간은 완전히 놓게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완전히 버리게 되는 순간 아니에요?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을 완전하게 붙잡는 순간이 될 거 아닙니까? 100%로 그분을 사랑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좀 증거하고 죽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서 죽기를 싫어합니다. 안 갈라 그래요. 뭐가 여기 세상에 남아있길래 그걸 못 버리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천국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면 그저 우린 말로 떠드는 겁니까? 우리 서로 기도를 해야죠. 기쁘게 죽을 수 있게.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물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기만 기다리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나름대로는 지금 열심히 해요. 앞으로 40년을 더 열심히 하라? 그럼 40년 더 열심히 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열심히 해야죠. 예수님 그 얼굴 맞대는 보는 그날까지 죽도록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거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벌써 나왔어요. 세상에서 나와서 지금 영적으로는 그 천국에 도달했고 지금 이 세상의 삶도 그 나와서 천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 예수님 얼굴에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이 오면 이제 우리는 다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붙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해상 고통입니다. 이런 말 하면 좀 죄송스러워요. 왜?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애를 못 낳잖아요. 여자분들, 애 놓으신 분들은 이해가 갈 거예요. 그죠? 이 해상 고통. 그 해상 고통을 통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해상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해상 고통을 다 겪으셔서 새 생명을, 즉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과 저를 그 해상 고통을 겪는 것에 초대를 하십니다. 같이 겪게. 그래서 그 해상 고통이 이제 심해집니다. 세상 살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해상 고통이에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이제 그 고통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끝날 때는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새롭게 완전히 태어나실 텐데 이제 부활하셔서 그 거룩한 세상의 시민으로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그 글로 태어나시면 이제 그 고통은 기억조차도 안 될 것입니다. 서로 서로를 위해서 그 해상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교인들을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그 미니스트리를 해상 고통으로 또 표현을 하는데 맞습니다. 고통입니다. 왜? 죄인들은 이 진리를 쫓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서로 서로 남을 위해 서로 형제 자매들 위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고통이 있습니다. 기도해보세요. 고통이 있어요. 형제 자매를 두고 기도를 하면 꼭 고통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그 마음에 고통이 옵니다. 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야 될 텐데 저 사람이 세상을 버려야 될 텐데 저 사람이 더 예수님을 잡아야 될 텐데 그러나 그 고통을 받는 그 여자들이 그 고통을 이겨내는 즉 그 마지막에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저도 고통이 있지만 참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죠? 모든 것을 견뎌내고 모든 것을 바라죠. 왜 내가 기도하는 저 사람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날이 있거든요.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 후사 또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보는 그날 여러분은 세상 어떤 것이 생각이 나고 갖고 싶겠습니까? 그날 이 세상 어떠한 것이 여러분에게 귀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힘드시죠? 예, 힘들어요. 안 힘든 게 이상한 겁니다. 안 힘든 게 이상한 거예요. 힘든 것은 이상한 일 일어나듯이 생각하지 말라. 힘든 자체가 지금 노멀이에요. 안 힘든 게 이상한 거죠. 힘듭니다. 힘든다고 가리킵니다, 성경이. 그러나 복이에요, 복. 더 힘들어야 돼요. 더욱더 예수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그냥 고난이라는 것이 뭐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이런 수준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고난이죠.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고난에 더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얻으시려고 하는 것이면 정말 잘못,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면 정말 여러분 고난입니다. 다른 식의 고난, 이 쓸데없는 고난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 그 고난에 더욱 참여하시길 원하시면 올바르게 교회 찾아오셨습니다. 우린 지금 서로서로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더욱 닮아가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의 목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미리 말해 두는 거예요. 왜 나중에 이렇게 됐지? 또 뭐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럴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긋지긋하잖아요, 이 세상. 나는 지금 40몇 살 살았는데도 지긋지긋한데. 그렇다고 아까 말했듯이 뭐 죽기만 바라고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50년 더 살라 하시면 또 50년 기쁘게 살아야죠. 그러나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뜻이 하루라도 빨리 갈 수 있게 하시면 뭐가 나를 막겠습니까?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 더 어려운, 그래서 그거 한 곱이 넘는가 했더니 또 더 어렵게 돼. 또 한 곱이 넘는가 했더니 더 어렵게 돼요. 그죠? 계속 어렵게 돼. 왜 지금 다른 세상으로 태어나려고 지금 해상 고통입니다. 느끼세요, 여러분? 이 아픔을? 아픔을 느끼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천국의 백성으로 태어나기 위한 진통입니다. 천국에 딱 알맞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진통이란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겪으신 진통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딱 맞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은 그 진통, 거기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끝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그 영광 그것밖에 안 보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다 괜찮습니다. 아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믿음만으로도 저희는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상으로 초대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런 삶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 거지 같은 세상이나 쫓아다니면서 그 세상 거 못 가져서 죽어라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어떡할 뻔하셨습니까? 정말. 그러나 이제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니, 벌써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